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8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1, 12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다른 민족보다 나으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유익하고 나은 백성이다. 민족이다. 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계속 그 로마 3장의 바울의 진술을 추적해 가면 구절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별반 도찐개찐이다. 유대인이 낫다고 하는데 그냥 다 그들은 공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뭐 기고만장한 사람들의 자기 그 신뢰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별로 상관하지도 않지만 기분도 나빠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이제 도덕적으로 나는 좀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수준의 죄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말이에요.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셨지만 저들보다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유래된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그의 값을 요청하는데 죽음, 사망.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이 그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다시 생명을 창조해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한 단절을 인간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8절의 본문 쭉 읽어갔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설교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왜 무슨 말인지 다 아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진술된 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계속 나오셨다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근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선해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 그때부터 뭐라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무지 더웠어요. 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그냥 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앞으로 여기 와야 되겠어. 에어컨 틀어놓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시작해요. 법이 없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면 법적 처벌로 사형을 받습니다. 이 법이 없을 때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이 딱 들어오니까 아, 사람을 죽이면 죄이구나 라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결국 유대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생각나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평안히 살다 죽는 게 낫겠습니까? 평생 죄인으로 알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많이 안 받고 적당히 받고 구원만 얻다가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에 오늘 기도해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도전받고, 네, 막 찔림받고 괴롭게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그래도 이방이 낫겠습니까? 유대음에 나음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그들을 사망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 모든 인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다.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그 율법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사망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율법이 생명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구약 율법은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결국은 죄를 지은 죄를 막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 죄야 죄값 지불해. 죄야 죄값 지불해. 그 죄값의 죄값이 뭡니까? 사망. 너 죄졌어. 너 죽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합니까? 아니죠. 율법은 선해요. 죄인에게 죄라고 정의하는 그 율법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그리 잡아서 모든 인생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7장 24절, 바울의 절망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서 나라고 하는 나는, 1인칭 나는 바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수사학적 나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부드러워요. 거기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좀 세죠? 오호라 나는 참혹한 사람이로다.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이로다. 다시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 내 인생 답이 없구나. 난 끝났구나. 결국 그 탄식이에요. 절망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 탄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이 우리를 끌고 사망까지 가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어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생명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결국 그 율법으로는 죄밖에 깨닫게 하는 일이 없고 사망으로 들어가게끔 안내자의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다음에 터져나오는 바울의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탄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전에 율법, 이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이 죄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탄식을 하던 사람들이 희망의 탄성을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에요. 역사의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역사도 그래요.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진행되는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돌아갈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역사가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많이 본 그림이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저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려진 이 초림, 그때 이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 단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죄, 사망,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시작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랫부분도 공존하죠. 저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초림이 의미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끝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계주를 해봤죠?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운동회 때 계주를 보면은 지금 바통이 넘겨진 상태입니다.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쪽에 이렇게 보니까 바통을 이미 넘긴 상태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야 나와요, 집사님. 200계주라고 합시다. 100m씩 맡겨진 거예요. 처음 주자가 바통을 가지고 그 다음 주자에게 넘깁니다. 넘기는 순간 처음 달렸던 사람은 더 이상 달려서도 안 되고 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처음 달렸던 사람이 바통을 넘겨야 되는데 넘겨놓고 자기가 골인해서 들어간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바통을 넘기는 순간 모든 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율법은 바로 저런 거예요. 율법이 뭘 했냐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주면서 자,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율법에 바통을 이어받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 십자가로 모든 사망에 갇힌 모든 인간들을 믿는 자들을 그 사망에서 끌어내는 생명의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사역, 이 바통이 이어지는 그 중간의 십자가는 이전에 율법이 했던 정죄의 기능,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싹을 지불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저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망에서 꺼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작업을 하시죠. 저기서만 보더라도, 저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소개해주는 거대한 세계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청사진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인 어떤 복잡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사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구약을 믿고 구약만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의 결국이 뭐였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경험한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해서 다 다시 저 역사를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구약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굉장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타이프하면 A4 한두 장 몇 장으로 끝낼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파피루스에 하나씩 헬라어 한 단어씩 써가는 그의 정성을 보면 분량을 보면 알아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 4장 14절부터 시작된 그래서 저 10장 18절까지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거의 종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소와 또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과거의 저 율법 시대에 행해져 왔던 아주 익숙한 사건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께로 넘어갔다고 이미 역사적 바통은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비유의 두 가지의 이 비교의 대조는 지금 계속해서 4장 14절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땅에 율법을 주시고 성소를 줍니다. 성막을 짓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이고 구원 또 선택받은 상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짓죠. 이 땅에서. 그림자고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성소는 실체예요. 저 실체 때문에 땅에 모형이 생겼던 거예요. 저 실체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아요. 그 말은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죠. 창조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반복적인 그건 일시적 속죄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했어요. 하늘 성소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그 속죄의 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을 가져오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성소를 들어가지 않고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갔냐? 땅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면 예수님이 저 송아지 피와 염소 피처럼 계속해서 자기 피를 흘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 단번에 모든 죄를 클리어해버렸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거대한 논쟁, 담론을 끌고 들어왔냐면 결국 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죄.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제 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약간 추가적 정보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 그림을 다시 보면 구약시대에 위에 있는 그림은 성막입니다. 성막시대예요. 저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시대가 끝나냐면 율법시대가 종말이 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천들,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단어, 두 단어네요. 세상 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으로 봐요? 세상 끝으로 봐요.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초림 사건을 세상이 끝난 사건으로 봐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십자가가 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7장 13절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러분, 죄가 심히 죄가 돼 가지고 더해지는 것은 계명 때문이에요. 이 죄가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망이 죄가 사망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면서 왕노릇을 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죄가 다스리는 시대. 그런데 저 십자가가 섬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은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님의 부신 은혜가 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은 율법이 끝났단 말이며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됐다는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저 기점을 종말의 시작으로 봐요. 종말.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종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십자가가 섬으로 인해서 종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죠.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우리 한국 번역에 조금 뉘앙스가 약화됐는데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저 재림 사건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기자. 거기서 보면 죄와 상관없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죄 없이 완성될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죄 없이 완성될 구원. 저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표 보시면 저기 부분에 딱 재림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라인, 여기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죄 종말. 죄는 저기서 완전히 끝나요. 죄 없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저 가운데 시대는, 율법 시대는 정말 끝이 났고 죄가 왕노를 하던 시대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은혜가 왕노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언제 죄가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저 죄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와 함께 죄가 언제까지 가느냐, 저 죄가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저 시대는 먼저 죄는 여전하고요, 죄와 씨름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간이에요. 재림이 있으면 중보도 끝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저것 때문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와 몸부림을 칩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저 시대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예전처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죄가 종말할 저 시점까지는 부득불 우리는 죄 앞에서 죄와 함께 또 죄에 맞서서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마지막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시점까지 우리 성도를 저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회심한 유대 크리스천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냐면 핍박이 일상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현실이에요. 막 죽어나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 신앙의 문제는 신학적인 탁상공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는 문제고 대단히 치열한 문제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당신네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그렇게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신앙이 흔들려 배교했어요. 떠나갔습니다. 또 지금 현재 떠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나쁜 놈이다. 믿음 없다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무슨 얘기 나오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도망치며 다녔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막판에 소개하는 믿음장 막판에 소개하는 이 현실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현실에 일부 반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월, 10월에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굉장히 종교개혁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사람들 대략 한 6에서 많게는 7 이런 분들을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대개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부관참시죠. 또 죽었던 시신을 꺼내서 화형시켜버리는. 그리고 도망치는 것은 일상이었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나와서 또 이 역사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 사람들의 역사일 겁니다. 그렇게 혹독한 시대를 지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저 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실패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손이 그만 미끄러져 우리를 놓아버린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었고 담대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저들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복음만큼은 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저 구원의 완성, 저 프레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견뎌라, 바라고 믿고 결코 놓지 말아라. 성도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성도의 신실함도 있지만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저 예수께서 중보하신다.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를 붙드신다. 혹 너희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끝이 아니다. 이미 세상은 끝났다. 사망에서 생명을 창조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다. 그 안에 너희들이 있다.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삶의 고난이 얼룩져서 고통 없이는 지날 수 없다 하더라도 울어라. 고통스러워해라.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단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동일한 죄 가운데 여전히 빠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들이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룩을 요청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요청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죠. 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거룩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허락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의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를 서신을 받아보던 이 시대, 그 치열했던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그 모든 시대에 고군분투하며 믿음 지켜냈던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조그만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점점 교묘해지고 포악해지고 점점 능글맞아 가요. 그런 세상에 죄가 너무 우리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늠름하게 저 씨름하는 신약의 성도들과 성도들처럼 대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구약시대처럼 한번 예배 나와서 제사 지내면 좀 죄의 유해를 받는 그 수준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마치 죄가 나를 왕처럼 다스리듯 이리 끌리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는 한국교회가 성도를 건강하게 길러내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만족과 흥분하는 방법은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또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이 뜨겁고 충만함을 느끼고 교회 밖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요.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죄와 씨름하며 그 씨름 속에서 내가 다르다는 현실, 내가 다르다는 존재의 사실, 그 귀함, 그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분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이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 그 축적된 삶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를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건지를 증언해야 되고 또 성경이 약속한 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내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이라 얘기해요. 성숙이죠. 저 고통스러운 저 시간이 왜 하나님이 저 시간을 두셨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도 있지만 저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저 사각형의 저 공간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저 공간 안에서 저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죄와 싸워보고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죄가 끌리는 대로 사망으로 끌려갔다면 저 시대 우리 시대에는 죄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자녀다움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절에 우리 10장 1절을 다음 시간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온전함을 저렇게 바꿔봅시다. 성숙. 율법이 성숙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6장 2절에는 뭐라 했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서도 성숙이에요. 좀 성숙해봐라. 초보적인 신앙 좀 그만 반복하고 성숙해봐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그만 조그마한 죄 때문에 오늘도 죄 졌네. 아이고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만 하시죠. 그런 신앙. 그런 연약한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제 죄는 죄로부터 해방된 이제 죄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지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저 죄 없이 들어가는 완성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그 삶의 현실이 무게도 다르고 또 그 속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여러 가지 고통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성숙에 이르도록 늘 끌어내실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저 시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단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단 하루도 절망의 탄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희망의 탄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지 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나와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될 생명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의 사역을 굳건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